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제기한 가운데 새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 사안들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 관계를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노선을 바꾸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압박을 증대하기로 한 한편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새 지도자가 이번 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크군이 3일 모술 서부의 올드시티 깊숙이 진격하는 모습이 AP통신 입수한 동영상에서 목격됐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군이 모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둘 태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터널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모술 인근의 테넥 등 여러 마을에서 터널을 이용해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술에서의 승리가 완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최근 모술의 올드시티에서 ISIL로부터 영토를 탈환한 것은 주로 공습의 지원을 받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파리 근교 베르사유 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감한 정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의원 수를 3분의 1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프랑스를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이 실현되면 프랑스 하원은 577석에서 385석으로 상원은 348석에서 232석으로 줄어듭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아니 1년 안에 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이를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가 3일 장기화되고 있는 외교 분쟁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최후 통첩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통신에 따르면 쉐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이날 쿠웨이트의 쉐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국왕을 만나 카타르 국왕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친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타니 장관은 앞서 4개국의 요구가 거부될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에 대한 걸프 국가들의 봉쇄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앞서 2일 카타르의 답변 시한이 종료되기 직전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었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 관영 언론은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후 통첩의 시한이 연장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카타르 국왕의 친서 내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조치는 오는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당국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불꽃놀이 행사가 열리는 뉴욕에서는 관중 약 30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경찰국은 현재 특별한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사인 스페이스X의 무인 화물 우주선 드래곤이 3일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의 두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태평양에 착륙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앞서 2014년 9월 ISS로 오가는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고 이어 지난달 3일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탑재돼 쏘아올려졌습니다. 당시 이 우주선에는 ISS로 보내는 2,720kg에 달하는 화물이 실렸고 돌아올 때는 약 2,000kg의 과학용 표본들과 ISS에 불필요한 장비들을 싣고 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주민 5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황해도와 함경도 일부 지역에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의 2일 전화통화는 북한 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부정적 사안들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와 타이완의 미국의 무기 판매 결정, 중국을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정해 관계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주말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간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행동도 방어하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공조를 통해 북한이 위험한 길을 바꾸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중국의 대북 압력 강화를 통해 한층 더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중국 은행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양호한 회담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미한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트럼프 행정부와 일단 좋은 출발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의 세부 조율과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위한 문 대통령의 3박 5일 워싱턴 방문, 우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애초 우려됐던 불협화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미한 정상 간의 긍정적인 출발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기존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도 일단은 의제에서 제외해 잠재웠습니다. 지난 미일 미중 정상회담 때처럼 두 정상이 신뢰와 우위를 형성한 것도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안별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우선 대북 정책은 어떤가요?
지난 2015년 10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 내용을 대부분 새 공동성명에 반영했습니다.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 또 국제 제재와 압박을 위한 공조 강화,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 우려와 이에 대한 개선 촉구, 또 대북 적대시 정책을 두 나라가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새로운 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이 추가된 게 대표적입니다.
네.
공동성명은 두 정상이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토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 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키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발표에서 이런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On a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to protect our allies and our own citizens from this menace.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과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 등 모든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또 지역 강대국들과 함께 모든 책임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북한 정권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미국의 제재 이행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가 회담 전 추진했던 것들도 포함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조성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의 대화를 제기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미주 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합의를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또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공동성명과 두 대통령의 말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후 언론 발표와 이후 연설들에서 이를 계속 강조했지만 공동성명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발표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무역 불균형 등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에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조율이 필요한 사안들로 보입니다.
네, 앞서 문 대통령의 안보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워싱턴 내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됐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예.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진보 정부처럼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북한에 대한 국제 압박과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약속 이전에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것, 또 핵미사일 도발 중단 대가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 그리고 국제 제재와 상충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게 미국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백악관 공동발표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일단 좋은 출발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네.
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연내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했고 또 이번 주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정상이 별도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결 등 단계적 조치와 대화의 조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중국의 역할을 놓고 견해가 충돌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전략협의체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영권 기자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와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한 두 정상은 올바른 여건을 전제로 하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강조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공동 해법 마련에 기대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키로 하는 등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이런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외교적 수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여건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이 그동안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압박보다는 대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 후에 비핵화에 나설 경우에 대화로 북한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공동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한미가 공동으로 모색하고 함으로써 미국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나 단계론적 해법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며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많은 선택수단을 갖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한 정상이 북핵 해법을 놓고 인식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북핵 해법의 큰 틀은 세워졌지만 공동성명이 대화의 전제로 명시한 올바른 여건의 내용과 수단에 대한 미한 두 나라의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야 수십 년 동안 바뀐 적이 없는 기조인데 그거 재확인한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로드맵에 합의하는 거 하고 협상 전략을 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앞세운 대북 제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최근의 어떤 제스처는 상당히 좀 강경한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전향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유도해내겠다라는 어떤 의도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로 유도하는 과정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또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라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홍 박사는 문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이틀간의 한독 정상회담을 위한 베를린 방문을 계기로 자신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을 담은 포괄적 선언을 통해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40여 분간 환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되 대화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들어설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많은 한국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만큼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여야를 떠나 미한 동맹에 대해 초당적,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가 있는 만큼 미한 관계는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등 가족과 함께 서울을 방문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한국을 4차례 방문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연합방위태세 주도가 언급됨에 따라 미한 연합방위태세 구조가 한국군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비해 초기 필수 대응 능력 등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 한국군이 핵심적인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3일 기자설명회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능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가속화해서 조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한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임기 안에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한 두 나라는 오는 2025년에서 2026년쯤이면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작권도 이때쯤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이보다 3, 4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서 한국 방위를 주도하길 바라왔다며 한국군은 하루속히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역량을 갖추려면 돈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걸 가시화시키고 현실화시키려면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그것도 그냥 단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늘려나간다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시죠.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한국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한다고 해서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가 발전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 정부도 자주국방 개념보단 연합방위태세 확대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는데 비용은 늘어나지만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낼 수 있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의 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공식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조기 확보를 위한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 투입과 한국군 독자 방위 능력 수준에 걸맞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오는 2019년이면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다며 미한 양국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뢰의 기초에 투명하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주민 5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동해 일본명 일본해의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정보소식통은 지난 1일 오후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강릉 동북방 먼 해상에서 발견돼 해경 함정이 남쪽으로 유도했다며 배에 탄 북한 주민들은 모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에도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북한 선박에 탄 채 동해에서 구조된 뒤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3일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휴전선이라든지 선박을 이용한 탈북 사례가 몇 건 있었다며 이런 현상이 전반적인 추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는 IOC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평창의 성공에 대해서는 IOC와 동반자 관계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니 함께 노력해가자.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은 새 정부가 처음 치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성공을 위해 당연히 지원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애쓸 생각이라고 말하고 IOC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배석자들에게 IOC가 북한 참가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대회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도 북한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흐 IOC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보내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IOC는 문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바흐 위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개인 입장에서도 지원하고 확실한 동반자가 되겠다. 대통령의 평화, 화해 정책 추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바흐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대해 IOC와 평창올림픽은 한 배를 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바흐 위원장에게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중재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었는데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할 길을 IOC가 열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흐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이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연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북한을 설득해 시드니 올림픽 참가와 남북 동시 입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의 홍샹그룹이 단둥은행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의해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오른 단둥은행이 어떤 곳이고 북한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단둥은행은 1997년 개설된 소형 상업은행으로 중국 내 196개 은행 중 규모로는 148번째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연방 관보 고시를 위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단둥은행의 미국 달러 거래 규모는 약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은행과 은행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실제 개인과 사업체 등의 달러 거래는 약 7억 8,600만 달러로 여기에는 미국 정부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자들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금융범죄단속반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012년부터 약 3년간 단둥은행 거래의 약 17%가 미국 외환결제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도 미국과 유엔의 북한 제재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신한 대리인들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은행들은 단둥은행과의 거래에서 사업 목적이 분명치 않거나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 의심스러운 사례를 포착했다고 금융범죄단속반은 밝혔습니다. 조세 피난처와 같은 곳에 설립된 위장회사와 이체 활동이 이뤄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홍샹그룹과 연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에 따르면 홍샹그룹의 자회사인 단둥 홍샹실업발전은 지난해 12월까지 단둥은행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두 곳 사이에 소유 관계는 없는 상태지만 과거에 가까운 관계로 인해 단둥은행이 북한의 중간자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금융범죄단속반은 지적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또 북한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가짜 이름을 이용한 은행 계좌를 보유했으며 이런 계좌들이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의 여러 은행을 통해 개설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단둥은행을 주요 은행으로 활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2016년 초 단둥은행의 계좌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회사들과의 수백만 달러 거래가 이뤄졌으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북한 기관들 또한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광선은행이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012년 5월 광선은행의 관계자가 단둥은행의 대리인으로 파견된 것은 물론 2013년 광선은행이 다른 중국은행으로부터 외환결제 제휴 관계가 끊기자 단둥은행이 이 관계를 맺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에 따르면 광선은행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여전히 여러 개의 단둥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둥은행은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의 금융활동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의 위장회사들은 단둥은행에 여전히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금융범죄단속반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인 한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거액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올 들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러시아 극동세관은 북한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미화 10만 달러를 몰래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세관 측은 평양행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려던 이 북한인이 세관에 현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북한인은 종이상자에 10만 달러를 넣어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동세관 측은 이 북한인이 상자 안에 약이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갖고 나가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러시아 형법은 현금 밀반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3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북한인이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외국 돈을 밀반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 공항에서 미화 2만 5천 달러를 신고 없이 갖고 나가려던 북한인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극동세관 측은 이 북한인이 가방에 돈을 숨겨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며 밀반출하려던 100달러짜리 신권과 국권이 뒤섞인 현찰다발을 공개했었습니다. 이 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미화 약 3만 8천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갖고 나가려던 북한인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최근 사건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능해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들이 현금을 몰래 갖고 나가려다 적발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5월 몰타에서는 한 북한 여성이 현금 1만 유로를 밀반출하려다 붙잡혔고 3월에는 스리랑카에서 한 북한인이 16만 달러를 몸에 지닌 채 비행기를 갈아타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각각 몰타 의류 공장과 오만 건설 현장에서 받은 월급을 모은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은 6.25 발발 67주년을 전후해 곳곳에서 반미 군중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미 투쟁 월간이 시작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6.25 발발 67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학생과 주민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반미 군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북한은 이미 핵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명세에 상부한 핵강국이며 무진막강한 핵국지력으로 핵공간을 일삼는 자들을 다스릴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중대회는 김기남, 리수용, 리만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용호 외무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정해서 반미 집회를 열었는데 올해도 같은 행사를 갖는 겁니다. 같은 날 한국에서도 6.25 전쟁 67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면서 전쟁의 비극을 딛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은 전쟁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7년 6월 25일 아침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6.25 기념식이지만 남북한의 기념식 성격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국은 6.25를 민족적 비극으로 인식하고 다시는 동족 상잔을 되풀이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6.25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군중대회에 나온 한 북한 청년의 발언입니다.
심령의 불을 지른다면 한미 총결사전에 산악같이 일떠서 인력자 미지와 구주기도를 시종자도 없이 경멸석탕에 버리겠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당국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강조해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외부의 적할 때 그 미국이 침략해온다 이런 공포적인 것이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그 통치 방식이라고 보고 또 그걸 뭐 지금 70년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북한 당국은 아직도 6.25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일으킨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1년 제작한 영화 조국 해방 전쟁의 한 대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군을 내몰아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전문가로 지난 1981년 한국 전쟁의 기원이란 책을 펴냈던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남한이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는 북침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No, there's no evidence that South Korea invaded.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침공했다는 북침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994년 러시아가 한국에 넘겨준 옛 소련의 극비 외교 문서를 연구한 워싱턴 윌슨 센터에 로버트 해서웨이 연구원은 6.25는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한 전쟁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Kim Il-sung sent North Korean troops across the DMZ.
북한 선전 매체들은 6.25가 되면 주민들을 반미 교육을 위해 황해남도에 있는 신천 박물관을 집중 조망합니다. 북한 당국은 6.25 당시 미군이 신천에서 양민 3만 5천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신천에서 주민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군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미군 자료에 따르면 1950년 10월 13일 황해도에서 현지의 좌우익 주민들이 서로 사륙전을 벌였다고 기록돼 있지만 당시 미군이 신천에 주둔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시간입니다. 서울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의 속도전 떡을 알리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전하는 통일 포럼 현장,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통일운동 민간단체 민족통일협의회 인천지역협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통일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통일민족협의회 이인숙 공동대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통일 교육에 대해서요. 요즘 이제 통일에 대해서 많이 염원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실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매월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네, 통일을 같이 한번 이뤄보자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서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 포럼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한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북한의 떡인 속도전 떡을 알리고 함께 시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북한에서 명절 때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속도전이라는 떡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선보이고 있거든요.
바로 특성에서 반죽해서 드시는 거예요. 맛있어요.
속도전 떡 드세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이게요. 네네.
북한에서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콩가루를 묻혀 먹는 이 떡을 가리켜 속도전 떡이라고 하는데 냄새도 고소하고 인절미처럼 쫀득쫀득한 맛이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요? 네, 옥수수를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
맛이 어때요?
맛있어.
그쵸?
근데 이것도 얻어오고 싶다.
이날 행사는 북한 사회 실상을 탈북자로부터 듣고 북한 음식 문화 체험을 통해서 선입견이나 오해를 풀어 북한 사회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한 자리였습니다. 또 남북 문화와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 북한식 떡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먹어보고 또 신기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네, 선전 많이 해주시고요. 어머니, 우리 새태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머니. 많은 거 느끼고 올해도 호응이 너무 좋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크게 하고 싶습니다.
이인숙 대표는 시민들에게 이 속도전 떡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속도전 떡은 북한은 아무래도 쌀이 부족하잖아요. 대신에 옥수수가 있기 때문에 옥수수 가루를 만들어서요. 찬물과 섞어서 만들면은 5분 안에 만들 수 있다 해서요. 5분 안에 딱 만들어서 네, 드실 수 있는 네, 그런 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북한에서도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가정에서만 이거를 만들어 드셨대요.
전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떡이라는 소개를 해주며 시민들에게 직접 만든 이 속도전 떡을 소개하고 있는 한 탈북민은 통일민족협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북한에서 자주 먹던 속도전 떡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시식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네요. 아, 이게 통일민주협의회랑 같이 지금 활동하기는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통일이잖아요. 근데 네, 한 사람 한 사람 통일민주협의회라는 데는 통일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격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모여서 북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행사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 탈북민은 아직까지 북한의 가족들이 살고 있지만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부모 형제 가족들을 생사 여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다문화처럼 이렇게 해외로 뭐 가고 싶을 때 왕래할 수 있는 그게가 아니고 딱 단절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생사 여부라도 알 수 있는 희망의 끈이 통일인 것 같아서 통일은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것도 북한 떡이요?
네. 우리는 명절 때
근데 신기하다, 네.
떡국떡이나 송편을 만들어 먹잖아요.
매월 통일포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과 네. 함께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민족통일협의회 인천지부 이인숙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옆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요. 느끼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하면은 참 풍요롭고 잘 산다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삼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 김정은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같이 어우러져서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황해도와 함경도 일부 지역에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많이 낍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1도.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3도. 중강 아침엔 16도, 낮엔 29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3도입니다. 황해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옵니다. 해주, 개성, 신계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 용현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31도.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31도. 사리원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 끼고 비 오겠습니다. 장전 평강 비 소식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27도. 풍산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3도. 청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운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제기한 가운데 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 사안들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 관계를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이래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 주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주 타이완에 14억 2천만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 중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노선을 바꾸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압박을 증대하기로 하는 한편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새 지도자가 이번 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3일 세계 열강들이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날 중국이 유엔 안보리 7월 의장국을 맡은 가운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긴장이 매우 고조돼 있다며 이 같은 긴장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긴장이 계속 고조되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통제 불능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북한 관련 위기를 매우 심각하다고 묘사하면서 중국으로서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이 3일 모술 서부의 올드시티 깊숙이 진격하는 모습이 AP통신이 입수한 동영상에서 목격됐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군이 모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둘 태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하터널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모술 인근의 테넥 등 여러 마을에서 터널을 이용해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술에서의 승리가 완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최근 모술의 올드시티에서 ISIL로부터 영토를 탈환한 것은 주로 공습의 지원을 받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파리 근교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감한 정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의원 수를 3분의 1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프랑스를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계획이 실현되면 프랑스 하원은 577석에서 385석으로 상원은 348석에서 232석으로 줄어듭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이런 내용의 안이 1년 안에 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당국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불꽃놀이 행사가 열리는 뉴욕에서는 약 30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경찰국은 현재 특별한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불꽃놀이와 음악회 등 각종 행사에 수십만 명이 모일 전망입니다. 워싱턴 경찰국 역시 테러 위협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경관을 총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시도 당일 경관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가 3일 장기화되고 있는 외교 분쟁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최후 통첩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통신에 따르면 쉐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이날 쿠웨이트의 쉐이크 사바 알라흐마드 알사바 국왕을 만나 카타르 국왕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친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타니 장관은 앞서 4개국의 요구가 거부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에 대한 걸프 국가들의 봉쇄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앞서 2일 카타르의 답변 시한이 종료되기 직전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